근데 우리 교회만 계속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대중도 집회를 하고 또 지역 집회를 하고 또 청소년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월드 캠프를 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복음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이 복된 삶을 주시고 이 교회를 주셨다는 게 우리 마음에 참 감사하고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입니다. 제가 기도드림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전에는 외치는 자만큼만은 생명수는 말라서라는 찬송처럼 참된 복음이 없으면서도 외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외치는 것조차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만 계속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많은 물질을 드리고 또 형제자매들이 전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마음을 쏟아서 복음의 일에 함께 할수 있음을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파하라고 말씀하셨고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구원받는 이 없고 받아주는 이 없고 들어주는 이 없어도 끊임없이 복음을 외치면서 핍박도 받고 감옥에도 갔고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주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은 듣는 자가 없다 할지라도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변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주님 외치게 하셨는데 그러나 주님 당신이 오늘 이 시대에 아직 이방인의 시대가 끝나지 않아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오늘 이 시대에 한 명이라도 더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중도 집회를 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녁부터 대중도 집회가 시작되어지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당신이 그들 인도하셔서 우리가 만났던 심령들 가정 집회를 통해서 초청되었던 심령들 한 분도 놓치지 말고 다 다시 말씀 앞에 오게 하시며 그들이 또 정확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벗어나서 자유케 되는 그런 복된 집회로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부터 시작되어지는 대중도 집회를 주님의 손에 맡기며 오늘 또 이 한 시간 우리가 당신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지며 담대함을 가지고 복음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시간으로 또 주님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게 되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 한장더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388장 찬송 한장더 부르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정경식 집사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선내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포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적군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참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우리가 세상과 분리된 또 선을 가지고 이렇게 이 교회 가운데 살 수 있는 은혜를 입혀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참 근본에 저희가 대전도 집회를 앞두고 또 가정 집회와 또 성경 공부와 또 여러 가지로 복음의 일들을 우리 이렇게 해왔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더해진 또 붙여진 많은 심령들이 있는데 그 심령들을 우리가 참 이끌려고 하면 너무나 힘들고 또 그분들의 또 마음을 사는데 우리가 턱없이 또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집회를 기뻐하셔서 주님의 그 열심과 주님의 성실하심이 참 이 일들을 이루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믿음이 없어서 그냥 나아가기만 하면 다 죽고 다 얻고 하는데도 우리 생각 속에 막아주는 많은 보여지는 것들로 인하여 또 방해를 받고 우리 마음이 약하여지고 못할 때가 참 많았는데 근간에 교회에서 들려지는 주의 종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마음을 합할 수 있었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교회의 힘이 교회의 능력이 주님으로부터는 많은 그 평안과 위안이 우리 마음에 전달되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같지만 또 큰 능력이 또 우리에게서 또 이렇게 나오는 걸 볼 때 참 감사하고 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참 느낄 수 있어 참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우리가 새로운 심령 500명을 두고 이렇게 기도하고 또 우리가 같은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말 아직까지 참 마음을 정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있다면 참 마음을 정하고 이번 한 주간 계속되는 집회 속에서 우리가 자 은혜를 입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많은 시간 주저하고 참 믿음으로 살지를 못하고 또 한 번도 믿음으로 그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적용하지 못하고 사는 삶들을 주님이 정리케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힘있게 우리에게 일하고 싶어하는지를 우리가 마음에 느껴지는데 우리 이런 마음을 그냥 두고 있다면 정말 너무나 악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주님께서 여러 가지를 다 준비하셨는데 우리에게 심령뿐만 아니라 또 말씀도 또 여러 가지 물질도 또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주님이 오라 하시는데 정작 우리 마음이 참 굳어지고 또 함께하지 못한다면 정말 악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전쟁을 이겨놓으시고 참여하라고 하시는데 우리 마음이 정말 주님 앞에 봉사할 마음도 또 주님이 주셨고 함께할 마음도 또 믿음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새로운 일들을 계속 열어주셔서 우리 마음이 세상의 허탄한 것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복음 가운데 살 수 있어서 참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가 세상에 참 버려지고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사람에게 밟히고 참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교회 안에 있으면서 보존되고 또 우리 가운데 말씀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기신 걸 볼 때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가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고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의 능력이 더해지면 우리는 주님과 같이 완전하고 더 큰 일들도 행할 수 있는 그런 자인 것을 참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마음이 힘들고 또 눌려 있다면 하나님 이런 집회 기간 중에 다 풀려나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또 사람을 신뢰하고 여러 가지 방백을 의지하고 이렇게 살 때가 참 많은데 무엇보다 참 주님께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받을 때 그 마음을 다시 상기케 하시고 우리 마음이 참 또 계속 자라서 많은 심령들을 우리 인천을 뒤흔들고도 남을 만큼 우리 마음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윗에게 정말 그 곰에게 이에 있는 그 양들도 또 이렇게 건져오고 뺏어온 것처럼 우리에게 그 큰 힘을 더해주시고 우리가 그 힘을 받아서 우리 인천교회 가운데 힘있게 역사하는 걸 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합당한 또 이렇게 말씀을 주님이 준비하셨는데 또 전하시는 목사님께 또 이렇게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우리 마음이 또 살아서 오늘 저녁부터 갖는 집회 속에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또 잠잠히 보고 또 우리가 행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한 장 더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403장 찬송 부르고 간증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시간 간증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신 분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사야 64장 6절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예, 한 절만 읽었습니다. 저도 지금 오늘 아침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문자가 이제 한 통 왔습니다. 제가 초청하신 분 중에 한 분이었는데요. 원래 오늘 저녁에 오기로 했는데 오늘 저녁에 일이 있어서 못 온다고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때 말씀하실 때 이건 우리의 싸움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손을 든 싸움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이제 소망을 둬야 된다고 어제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그럼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밥만 먹고 가도 되고 또 음악만 들어도 되고 어쨌든 간에 전도의 기회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그럼 내일 오시면 된다고 이제 다시 답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모레부터는 꼭 참석하겠다고 자꾸 하니까 이제 거절을 못하고 이제 모레부터 이제 꼭 참석하겠다고 이제 그렇게 해서 야 진짜 이 하나님이 이 교회 가운데 이렇게 주신 어떤 그런 마음들을 받아 나갈 때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그큰 힘을 이렇게 주신다는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번에 목사님을 따라서 호주하고 뉴질랜드 그 집회를 이제 다녀왔습니다. 저는 이제 관광팀으로 이제 가서 그 아름다운 호주와 정말 아름다운 그 뉴질랜드를 정말 이렇게 제 생에 이제 그렇게 아름다운 것을 이렇게 또 다시 볼수 있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아름답고 공기도 좋고 또 공기가 좋으니까 이 피곤하지도 않고 정말 이렇게 너무 이렇게 즐거운 이제 여행이었습니다. 제가 결혼한 지 이제 13년이 됐는데 이 신혼여행 때보다도 더 이렇게 재미있게 이렇게 너무 즐겁게 이렇게 보내다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이제 호주와 뉴질랜드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볼 때도 정말 너무 놀랍고 감사했습니다. 호주에서는 정말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한국인들은 이제 별로 안 왔지만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이렇게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이렇게 큰 홀이 아니기 때문에 한 2, 300명 정도 모일 수 있는 홀이기 때문에 이제 앞쪽에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박 목사님의 어떤 표정이나 어떤 그런 그 마음의 세계들을 제가 너무 이렇게 가까이서 본 것은 이제 처음이라는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이 강도 만난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그막 강도 만난 자의 마음으로 막 이끌어 가시고 또 진짜 막그 성경 속에 나타난 그 마음의 세계에 목사님께서 듬뿍 이제 빠지셔서 막 그것을 이 말로 표현하시고 또 표정으로 표현하시고 하는데 너무 이제 감격스러웠습니다. 호주의 한국인들은 목사님을 이제 굉장히 비난했고 또 그래서 그 영향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지 못했는데요. 제가 가까이에서 본 목사님은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받으셔서 막 눈물을 제가 그 첫날 그 박진영 자매하고 최혜미 자매님 나와서 이렇게 가나 대통령이 구원받을 때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말씀을 전하는 중간에 그 이렇게 나와서 이제 찬송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찬송하는 그 모습에 이렇게 빠져 있을 때 뒤쪽에서 목사님께서 거의 이제 우시는 거예요. 표정이 너무 이제 감격해 하시고 그때를 이제 생각하시면서 감격해 하시면서 진짜 눈물만 안 흘리셨지. 그냥 사람이 이제 울때 나타나는 그런 표정들 있잖아요. 그뭐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너무 감격스럽고 막 그런 부분들을 막 이제 이야기하고 또 뒤쪽에서는 그 찬송을 또 가나 사람들이 또 따라 부르고 그리고 그라시아스 합창단들이 노래를 부를 때 찬송을 할때 정말 다 일어나 가지고 어떤 한 분이 호주 분이 이제 안 일어나니까 뒤를 돌아보고 막 일어나서 좀 박수 치라 하니까 저희들 막 일어나서 이제 박수도 치고 정말 이제 너무 이제 즐거운 이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호주 집회를 이렇게 참석을 하면서 저는 이제 영어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비행기 탈 때부터 이제 어리버리 시작해가지고 이제 나올 때까지 아 진짜 막 이게 좀 어리버리 하더라고요. 비행기는 이제 처음 타본 건 아니지만 해외에 나가본 거는 이제 처음이라 뭐 이렇게 작성하는 것도 좀 힘들고 뭐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도 힘들고 영어로 뭐라 뭐라 하는데 그냥 웃어야만 되고 이게 좀 이게 이렇게 표현하고 아, 제 마음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고 표현하고 하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한국에 와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하고 이렇게 간증하고 목사님 말씀 듣고 내 마음에 들어진 것들을 이제 막 표현하고 또 하나님 주신 것들을 막 간증하고 하는 게, 야, 이건 너무 이제 이 복을 받았다는 이제 그런 마음이 이제 참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주에서는 그런 목사님의 마음의 세계 속에 막 사람들의 마음을 막 끌고 이끌고 들어오셔서 진짜 거기에서 이제 해방을 시켜 주시는 겁니다. 마음에서 이제 해방을 시켜 주니까 사람들 마음이 정말 많이 이제 살아나고 막 죄에서 해방받고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셔서 이렇게 이 교제하시고 또 구원받는 역사가 막 일어나고 또 힘을 받고. 근데 한국 사람들만 이제 비방을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만. 저도 그곳에 있으면서 제 모습도 이제 많이 이제 발견이 됐는데요. 제가 가진 어떤 그 의의를 가지고 집에서 지내는 것도 아무 문제가 안 됐고 또 회사에서 지내는 것도 아무 문제가 안 됐는데 하나님의 종들 앞에 내 마음의 모양을 비춰보니까 정말 이제 더러운 옷 같고 이 옷을 입고 내가 함께 할 수는 없겠다는 이제 그런 마음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듣던 생각을 버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받아들였을 때 정말 그 믿음의 방향으로 이끌려가는 그 세계가 이제 정답이다라는 이제 그런 마음이 이제 참 들었고요. 또 뉴질랜드에서도 마찬가지로 뉴질랜드에서는 더 많은 이제 사람들이 그 형제 자매님들 한 정말 한 20분 정도, 20명에서 30명 정도 되는 형제 자매님들이 그 집회를 준비했다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목사님 막 말씀을 전하시는데, 제가 목사님이 말씀 전하실 때 너무 이렇게 감격스러운 것은 목사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진짜 막 목사님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마음의 세계로 막 끌고 들어가셔서 이끌고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막 죄를 해방시켜 주시고 생각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막 그곳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그 하나님의 세계로 막 사람들 마음을 이끌고 와서 다 해방을 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에 나가셔서 진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막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막 너무 그 하나님의 마음에 진짜 막그 몰입이 되셔서 막 말씀을 전하는 그 목사님의 모습을 봤을 때 비방하는 사람들이 저도 멀리서 봤을 때아 목사님 그랬을 수도 있겠다 그런 거였을 수도 있겠다 우리 교회가 커지긴 커졌지 이제 이런 쪽에 어떤 그런 게 조금 남아 있었는데 목사님이 그곳에서 정말 그 스케줄이 빡빡하신데 거기에서 막 자유를 얻으시고 또 계속 복음 전하는 일들만 하시는데 야 진짜 한 번도 옆에 와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비방하고 그렇구나. 제가 오늘 아침에도 우리 모친님을 이제 운행해서 오는데 모친님 그 자제분들이 이 구원파 이제 세월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왜 그런 교회 나가냐 이제 막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거 전혀 상관없다고 이제 모친님이 막 강하게 막 얘기하셨다고 그 구원만 같이 받았지 구원 같이 받았지 그 사람은 이제 돈 벌러 갔고 목사님은 이제 복음만 전하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다 하면서 막 이제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도 저희 큰아버지가 이제 전화 와가지고 이제 너희는 괜찮냐? 이제 아버지 어머니 괜찮으시냐? 이제 그거에 대한 영향을 받은 거죠. 근데 제가 볼때야 진짜 한 번도 가까이 오지 않았고 외국에서는 정말 외국인들은 우리 기쁜 소식 선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박 목사님을 최고로 여기고 정말 그라시아스 합창단을 최고로 여기고 정말 그 분위기나 그런 모든 부분에 정말 다 은혜를 입는데 유독 그 한국 사람들만 비방하고 잘 모르면서 비방하고 막 이제 그렇게 한다 싶으니까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뉴질랜드에서 목사님이 가늠 중에 잡힌 여자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말씀에 마음이 흠뻑 젖으셔서 그 돌로 치는 그걸 이제 하시는데 막 연기를 하시는데 막 발로 차고 머리 땡기고 막 침으로 뱉고 막 하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진짜 이제 침을 뱉으셨어요. 그 통역하는 그 형제한테 침이 나갔어요. 완전 몰입이 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앞에서 볼때저침 뱉은 것 같은데 근데 그리고 나서 제가 끝나고 나서 형제님한테 물어보니까 침을 뱉었는데 여기에 맞았으면은 표시를 안 내려고 그러는데 그게 눈에 들어가가지고 눈을 자꾸 깜빡깜빡 하니라고 그랬다 하면서 근데 목사님이 또 휴지를 꺼내셔가지고 또 닦아주시면서 또 다시 말씀에 몰입하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그 마음의 세계로 다 끌고 들어오셔서 또 해방시켜주시고 또죄 없다 하시고 그 하나님의 세계를 막 풍성하게 나타내시는데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그곳에서 우리 김재형 목사님이 이제 좀 사람들하고 교제 좀 했으면 좋겠다고 이제 자꾸 밀어주셨는데 그게 이제 잘안 됐습니다. 이제 이렇게 좀잘안 됐는데 제가 그곳에서 있으면서 와 이게 사람과 이렇게 마음을 나누고 대화가 될수 있으면 이건 너무 좋은 일이다. 이거는 진짜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저보다 이제 조금 저하고 수준이 비슷하다거나 좀 낮다고 생각하면은 이렇게 자유롭게 하지만 저보다 이제 조금 높은 분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나보다 많이 배웠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잘 얘기하지를 잘 못하고 이제 그랬는데 그곳에 갔다 오면서 야 진짜 한국말만 되면 다 목사님 오자마자 구하라 찾아라 그리고 두드려라 그럼 열릴 것이라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한국말만 되면 다 두드릴 수 있구나. 한국말만 되면 친구다. 진짜 한국말만 되면 언어가 통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냥 서로 교제하고 이야기하고 하는 게 이게 이제 너무 이제 즐겁고 이제 기쁘다는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도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소망스럽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제 친구들 이번에 이제 친구도 이제 초청을 하고요. 거래처 분들도 이제 초청을 하고요. 이제 저희 회사에 나오는 직원분들도 이제 초청을 하고요. 이제 많은 분들을 이제 초청을 했는데 제 마음에 정말 한국말만 통하면 된다. 진짜 언어 무슨 얘기를 하든지 이게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세계가 흘러가고 할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면 이렇게 너무 이렇게 소망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이번 집회가 이제 참 기대가 되고 또 목사님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마음의 세계로 우리를 다 이끌고 들어가셔서 정말 그곳에서 생각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하면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소망의 세계로 딱 이끌어 놨을 때 제가 허인수 목사님 그 말씀 테이프를 이제 다 들었는데요. 목사님이 암에 세 번째 걸렸을 때 박 목사님께서 그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 문제 아니야. 내가 자네는 암에서 낫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에 암에 걸렸어도 그 아무 문제 아니야 하면서 마음에서 해방이 되시고 정말 그 마음에 그 믿음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힘있게 일하시는 이제 그걸 이제 이야기하셨는데요. 저도 이제 너무 이제 소망이 되는 게이 교회 안에서 배운 어떤 그런 믿음의 법칙들이 제가 제 친구들을 만나도 너무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 나는 법칙을 배웠다. 이 믿음의 법칙. 하나님이 내게 교회 가운데서 알려준 이 믿음의 법칙을 알고 있기 때문에 형편이 좀 다를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 믿음의 법칙을 그대로 사용을 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할 걸 생각하면은 제 마음에 이렇게 너무 감사하고 또 호주와 뉴질랜드를 갔다 와서 또이 대전도 집회를 함께 이렇게 준비하면서 참 너무 이렇게 소망스럽고 진짜 오시는 분들과 또 이렇게 마음을 나누고 교제하고 또할 생각을 하면 이렇게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간증드렸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읽을게요.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 말씀을 갈라디아서 읽다가요. 이제 이렇게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따로 있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고 박목사님 같은 분 따로 있고 또 우리 목사님 같은 이름 따로 있다고 항상 이렇게 마음을 두고 그렇게 이제 믿는다고는 하면서 살았는데요. 이걸 있다가 아 내가 이 마음을 받으면 저도 진짜 복음 전하는 사도도 만들어 주시겠구나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복음 전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 주를 이제 목사님이 이제 이번에 집회 때 500명을 작정하셨잖아요. 근데 아 그러면 어디서 다 오지 그러게 이제 생각하고 기도를 했는데 아침마다 기도를 했는데요. 너무 많은 거예요. 친척들도 막 조카들이고요. 주위에 많아요. 그 보니까 이제 전화하고 만나자 이제 일단은 이제 또 조카들이고 이제 주위에 아는 이제 언니들이고 만나야 돼. 사귐을 가져야 먼저 안 만나다가 하니까 하는데 부담도 되고 하지만 진짜 발을 내디뎌야 하나님 일을 하신다고 목사님이 늘 얘기하셔서 이제 저는 오전에 잠깐 일을 갔다 오거든요. 근데 저는 마음에서 교회 일도 못 오고 그런 했는데 내가 뭐 교회를 열심히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하나님 이러신 것도 아니고 진짜 주의 손을 여호와께서 손을 들어도 내가 그거를 바라봐야 내가 나갈 수 있겠구나. 내가 교회 음성을 듣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진짜 복음의 일에 나갈 수가 없구나. 그래서 이제 이번 집회 때 이제 만나고 이제 전화하고 해서 이제 오늘 저녁부터 여섯 명이 오기로 했는데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또 이러다가 안 오면 어떡하지? 그래서 이제 어저께 저녁에는 이제 교회에 와서 기도도 하고 싶어서 교회 와서 하고 싶어서 이제 왔는데 목사님 말씀을 듣다가 이사야 26장인가 여호와께서 손을 들을 때 진짜 그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그거 들어야 그 손을 든 거를 보고 나갔을 때 진짜 하나님이 이러시겠구나 그 마음을 받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 육신적으로는 너무 말 주변도 없고 부족하고 또 잘 못하는데 그냥 주먹식으로 하거든요. 근데 진짜 교회가 있어서 이렇게 종의 또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 교회의 음성을 들어서 이나마 진짜 마음을 받아서 나갈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듣다가 소망이 됐어요. 하나님 일하시고 하시겠고 또 그 가정들 다 이제는 발 내디디면은 복을 받겠구나. 그래서 많은 일을 하시겠구나는 믿음이 가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간증드렸습니다.
예, 그럼 우리가 찬양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합창단 나오셔서 첫 번째 곡명은 주 없이 살 수 없네, 두 번째는 주는 반석 두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7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무엘하 22장은 제목이 다윗의 승전가라고 이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다윗이 수많은 대적과 이제 싸움을 싸우고 승리를 하고 나서 기록한 이제 노래라고 할 수 있죠, 보면은. 다윗에게 많은 대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 다윗에게 가장 위협적인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자, 다윗에게 아말렉이라는 적도 있고 블레셋도 있고 여러 대적이 있었지만은 다윗을 가장 위협하는 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다윗을 가장 위협했던 그 적은 어떤 군대가 아니라 어떤 병사도 아니고 어떤 군대도 아니고 어떤 나라의 장수도 아니고 어떤 왕도 아니고 다윗을 가장 위협했던 그런 대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시대에도 다윗을 가장 위협했던 그 대적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위협적인 대적으로 여전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려움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리스도인은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강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굉장히 많은 핍박과 이제 박해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많은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줄어들고 복음의 역사가 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힘있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근데 순교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겠다고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아서 순교하는 사람이 일어나면 야, 내가 나도 저렇게 예수교를 믿으면 저렇게 순교를 당하겠구나 두려워서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순교를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자처했는데 그건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할 때 굉장히 이들의 마음에 평안함이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 평온이 있었기 때문에 도대체 저들에게 어떤 무엇이 있기에 저들이 죽음 앞에서도 저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 죽음 앞에서도 저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나도 저런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 야 저렇게 죽음 앞에서도 저렇게 평안할 수 있다면은 나도 저런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 나도 저들이 믿는 저 믿음을 한번 가져보고 싶다. 한 명을 죽이면 두 명의 그리스도인이 일어날 정도로 아무리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해도 그리스도인들은 더 힘있게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힘있게 이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던 그 역사가 AD 313년을 계기로 어떤 변화가 오게 되어집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많은 박해가 있었고 더더군다나 네로 황제 때는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이제 박해를 받았었는데 콘스탄틴 황제가 황제가 되면서 그가 312년에 황제가 되고 그 이듬해 313년에 대해서 모든 종교에 이제 자유를 주는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 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의 핍박과 이 박해가 점점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나중에 이제 로마의 아주 이제 권력과 정치적인 힘과 권력과 부를 장악하면 되면서 이제 급속도로 이제 기독교가 이제 타락되어집니다. 그래서 나은 것이 로마 카톨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핍박이 없어지니까 복음은 변질되어지고 사람들의 신앙은 이제 타락되어져서 복음과 전혀 다른 종교로 이렇게 흘러가더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호주와 뉴질랜드를 이렇게 다녀오면서 그 현지 교회들을 이렇게 보면서 뭘 느꼈냐면은 여러분 호주는 영국령에 이렇게 속해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호주는 대통령이 없고 이제 영국령에 이제 속해서 영국의 보호를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뭐 뉴질랜드도 이렇게 마찬가지인데 뉴질랜드하고 호주를 통합하냐 마냐 뭐 이런 일들이 이제 논의되고 있을 정도니까 다 이제 기독교 나라들입니다. 이 기독교 나라들이고 기독교를 이제 토대로 세워진 나라들인데 당연히 많은 교회들이 있겠죠. 많은 예배당들이 있겠죠. 그러나 지금 그 호주와 뉴질랜드의 현지인들이 호주 그 백인들이 또 뉴질랜드 백인들이 예배당은 가지고 있지만은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그 예배당을 이민자들을 위해서 세를 주고 이민자들은 거기 세 얻어가지고 주일날만 빌려가지고 예배를 이렇게 드립니다. 문 닫는 교회들도 이제 많아지고 자 여러분 거기에 무슨 핍박이 있고 무슨 어려움이 있어서 그 교회들이 문을 닫고 이제 교회 운영이 안 되고 그렇게 교회들이 무너져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핍박이나 어려움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핍박이 없고 어려움이 없고 문제가 없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가장 큰 핍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안일이라는 핍박입니다. 가장 무서운 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어려움 없고 부담 없고 문제 없는 이 안일함이라는 것이 가장 큰 그런 대적이 될 수 있고 오늘 이 시대에도 가장 효율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안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의 마음에 삶이 편해지게 되면은, 삶이 편해지면 사람들 마음에 공통적으로 이제 부담스러운 것들을 싫어합니다. 보면 부담스러운 걸 싫어하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조금이라도 부담스러우면 못 나아갑니다. 그래서 쉽게 사람들의 마음에 오해하고 또 쉽게 이간이 되어지고 쉽게 사람들 마음이 나뉘는 것들도 이제 오해에서 이렇게 비롯되어지는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는 추측한다는 말이나 예상한다는 말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은 추측으로 신앙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뭘 예상해서 신앙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말씀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뜻의 인도를 받는 것인데, 여러분 사람들은 부담스럽기 때문에 나가보진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마음을 정확하게 얻어올려 하지 않고 추측하고 예상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부담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아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사람과 사람이 만나지면 부담스럽기 때문에 피하고 그냥 추측하고 예상하고 그냥 그 들어지는 마음을 따라 신앙을 합니다. 마음을 나누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냥 예상하고 추측해서 살아가는데, 근데 성경에는 그런 단어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신앙은 정확한 걸 알고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마음을 알고 교회의 마음을 알고 교회의 뜻을 알고 그 마음을 흘려받고 신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이 이제 부담스러운 걸 싫어하다 보니까 계속 추구하는 게 뭐냐면 안일한 것들을 추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윗이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았는데, 여기에서 오늘 사무엘하 22장에서 다윗이 부른 성전가 속에는 다윗을 위협했던 블레셋이나 아말렉이나 더더군다나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일들, 또 반역이 일어나서 자기 아들마저도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를 해하려고 했던 그런 반역들, 자 다윗에게 왔던 이런 수많은 어려움을 물리치고 나서 이 성전가를 부르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가장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이 안일이라는 이 대적에 대해서도 다윗이 이기고 이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어느 바닷가에 물고기를 잡아서 파는 어부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마을에 청어가 이제 많이 잡혀가지고 청어를 잡아다가 이렇게 파는데, 이 청어라는 고기가 성질이 급하기 때문에 잡으면 금방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유독 한 사람만 그 청어를 살려와서 비싼 가격에 파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른 어부들은 고기를 잡아서 항구에 도착하면 다 죽어 있는데 유독 한 어부만 그걸 살려가지고 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 우연히 됐겠지, 우연히 뭐 그렇게 청어가 이렇게 살아서 왔겠지 생각을 했는데, 매번마다 이 한 어부만 청어를 살려와서 비싸게 파니까 다른 어부들이 비법이 뭐냐, 아 근데 이 사람이 비법을 안 알려주는 거, 왜? 다른 사람도 다 살려가지고 오면은 가격이 떨어지니까 자기만 이제 비법을 알고는 다른 사람에게 비법을 알려주질 않는 거예요. 아 여보게 그러지 말고 비법을 좀 알려주게. 이 사람은 아니 뭐 특별한 비법 없다고. 아니 그러면 특별한 비법이 없는데 어떻게 자네 고기만 그렇게 살려가지고 올 수 있냐. 나중에 이제 동네 사람들이 안 알려주니까 다른 어부들이 팍 화를 내면서 지 혼자만 이제 돈 벌어먹고 살라간다면서 막 위협을 하니까 이 사람이 어쩔 수 없이 그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근데 뭔가 특별한 비법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 어부가 알려준 방법은 아주 간단한 방법이었습니다. 이 청어를 잡아먹는 바다 메기가 있는데 그 메기를 한 마리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다른 어부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야, 그 메기가 다른 청어를 잡아먹는데 그걸 집어넣냐고.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다. 근데 내가 어느 날 우연히 청어를 잡아서 항구에 도착해서 물고기통을 딱 열어보니까 청어들이 팔팔하게 살아있는데 나도 깜짝 놀랐다. 아니, 이놈들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있지? 거기 잘못해서 우연히 바다 메기가 한 마리 들어가 있었는데 그 메기 때문에 이 청어가 살아서 돌아왔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어부가 설명하기를 메기가 청어를 잡아먹어봐야 한두 마리 잡아먹는다. 그 다음에는 배가 불러서 안 잡아먹는다. 근데 이 청어가 왔다, 바다 메기가 왔다 갔다 하면 청어들은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쫓아오는 줄 알고 정신없이 도망을 다니다 보니까 청어들이 다 살아서 돌아오더라. 진짜냐? 아, 진짜다고. 그렇게 해보라고. 아는 게 아니라 다른 어부들도 전부 다 청어를 잡아가지고 거기다 바다 메기를 한 마리 딱 넣어놨어요. 그리고 항구에 돌아와 보니까 진짜 청어들이 다 살아있는 거예요. 한두 마리 잡혀먹고 나머지는 팔팔하게 살아있는데 마치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같습니다. 메기라는, 바다 메기라는 그런 위협적인 존재가 있으니까 청어들이 다 살아있는 것처럼 여러분,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고 대적이 있으면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더 힘있게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2006년도에 호주에 월드캠프를, 글로벌 캠프를 하고 아마 2008년도도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학생들을 이제 관광 코스 가운데 호주 이제 동물원 이제 코스가 있는데 호주 동물원은 뭐 그다지 그렇게 크질 않아요. 근데 이제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동물을 볼 수 있는데 캥거루라든지 코알라라든지 뭐 이런 이제 동물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가서 그냥 복음만 전하다 왔습니다만은 글로벌 캠프 할 때는 학생들과 같이 다니면서 그 동물원에 이렇게 가봤을 때 동물원의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호주 동물원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호주는 굉장히 부자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동물들에게 주는 먹이들도 굉장히 좋은 먹이를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맹조류라든지 아니면은 육식 그런 동물들에게 주는 먹이 이제 고기를 던져주는데 그 고기가 싱싱하고 좋은 고기를 주는 거예요. 먹이가 풍성한 거예요. 그래서 그 동물원의 동물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전부 다 눈은 허리멍텅 해가지고 다 졸고 앉아 있더라고 보니까. 빠리빠리한 동물이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너무 조건이 좋으니까, 모든 게 이제 잘 갖추어져 있으니까, 모든 게 풍성하니까, 동물들이 전부 다 졸고 있고, 눈은 흐리멍텅해 있지, 빠릿빠릿한 동물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는 가장 무서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무섭고 가장 대적이 되는 그런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아니라는 이 대적을 우리 마음에서 인식하고 싸워나가지 않는다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싸움에서 패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양봉을 하는데 야, 1년 12달 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남쪽 지방에 가서 양봉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벌통을 가지고 남쪽 지방에 가서 꿀을 모으니까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왜? 1년 12달 꽃이 피어 있으니까 겨울이 없고 남쪽 지방에 가서 한 해 양봉을 했는데 돈을 많이 번 거예요. 야, 이대로 이렇게 벌다가는 떼부자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그 이듬해 쫄딱 망했다고 합니다. 왜 망했는지 압니까? 여러분, 이 꿀벌들이 꿀을 모으는 이유가 뭐냐면은 겨울이 있기 때문에 꿀을 모으고 겨울을 양식을 위해서 저장을 하는데, 꿀벌들이 뭘 깨달았냐면은 여기는 겨울이 없구나 하는 걸 깨달았답니다. 1년 열심히 모았는데 그를 모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 해부터는 이 꿀벌들이 탱자탱자 놀면서 꿀을 안 모으더래요. 왜? 모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언제든지 꿀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양봉 농사를 했던 사람이 망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다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복인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피해 다니고 부담을 피해 다니고 어려움 없고 부담 없는 쪽을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살아가는 삶만 해도 특별한 핍박도 없고 특별한 대적도 없고 참 편한데, 거기서 또 더 부담 없는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다윗은 대적들 가운데서 다윗의 이 승전가를 부르기 전에, 22장에서 다윗이 이 승전가를 노래하기 전에 21장에서 다윗이 한 일이 있습니다. 자, 다윗이 마지막까지 다윗을 위협하는 대적이 있었는데 그 대적이 뭐였냐? 21장 15절을 찾아보십시오. 사무엘하 21장 15절.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 신복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장대한 자의 아들 중 300세겔 중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놉이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수레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다윗의 종자들이 다윗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아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17절 말씀까지 읽었는데, 자,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이스비모롬이라는 장대한 자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인입니다. 거인. 자, 이 장군과 만나서 맞서 싸우면서 다윗이 죽을 뻔한 거예요. 힘이 붙여가지고. 왜냐? 다윗이 지금 젊은 시절도 아니고 다윗도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전쟁에 나가가지고 적장과 맞서 싸우다가 이스비므롭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수레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서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가, 왕은 다시 이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제 나이도 드시고 하셨는데 전장에 나가지 말고 그냥 머물러 계십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등불입니다. 굳이 다윗이 당신이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우리가 싸울 테니까 당신은 그냥 계십시오. 여러분, 다윗은 왜 이렇게 이제 전쟁에 나가서 힘에 부치는데도 적장과 맞서 싸우기에 버거운데도 왜 다윗이 나가서 이런 싸움을 싸우느냐는 거예요. 왜 이런 싸움을 싸우느냐? 여러분, 다윗은 지금 블레셋과 싸우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이스비브놉과 싸우고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굳이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데 왜 전쟁에 나가서 이렇게 싸우고 있느냐면은 바로 다윗은 안일이라는 것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왜냐? 사무엘하 11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무엘하 11장 1절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저녁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그늘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제 이 11장에서 그 이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었는데 다윗이 출전을 하지 않고 왕궁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었는데 그 신복과 장군은 보내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여러분, 다윗의 생애 가운데 다윗이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때가 언제냐면은 바로 이렇게 안일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다윗이 가장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다윗의 생애에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어떤 대적을 만나도 다윗이 담대하게 싸워 이기는데 다윗의 생애에 가장 큰 대적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게 다윗을 가장 크게 어렵게 만든 것은 바로 이 다윗의 마음에 안일한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이 마음이 다윗의 생애에 다윗을 가장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가장 큰 대적이라고 하면은 바로 이런 이 안일함이 다윗에게 가장 큰 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굳이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데 사무엘하 21장에서 백성들이 말리는 거예요. 왕은 다시는 전쟁에 나가지 마십시오. 다윗이 이제 나이도 들었고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아, 왕인데 왜 전쟁에 나가지 않냐고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다윗이 굳이 전쟁에 나가서 그것도 만만한 사람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 힘에 버거운 적장 가운데 이스비모놉이라는 그런 장대한 자의 아들과 맞서 싸우는 거예요. 힘에 버거울 정도로. 여러분, 다윗이 굳이 이렇게 이런 부담스러운 일에 다윗이 굳이 나서지 않아도 되고 이 이스비모놉과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만만한 사람들, 그냥 신참 그런 군사들과 싸워도 되는데 가장 부담스러운 이 이스비모놉과 맞서 싸우더라는 거예요. 그 이스비모놉이 힘이 더 세니까 다윗이 잘못하면 죽을 뻔한 거예요. 근데 다윗은 내가 아무리 부담스러운 일을 만나도 내가 아무리 힘에 버거운 일을 해도 내가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오히려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은 어려움 없고 부담 없는 길을 택할 때 그것이 나를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자기 힘에 버거운 이스비보놉을 골라서 이스비보놉과 싸웁니다. 그래서 다윗이 망했습니까? 힘에 붙이고 힘에 버거워서 고전은 했지만은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다윗이 망하진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부담스러운 일 앞에 발을 내딛고 나가도 아무리 여러분에게 있어서 버거운 일들 앞에 발을 내딛고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망하게 하는 것은 바로 다윗의 생애에 다윗을 가장 위협했던 것이 다윗이 안일한 가운데 머물렀던 그겁니다. 부담 없는 길을 택하고 그냥 안일하게 왕궁에 머물러 있던 그것이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게 했습니다.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게 만듭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어서 너는 엄밀히 행했지만 나는 백주에 행하겠다면서 압살롬의 난을 예고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가장 어렵게 했던 대적은 블레셋도 아니었고 아말렉도 아니었고 심지어 자기를 늘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어려움 없고 문제 없이 왕궁에 편안하게 머물러 있을 수 있었던 그 안일함, 바로 다윗이 그 안일을 택하게 되었을 때 다윗은 망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는 늘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내가 부담 없는 안일한 길을 택할 건가, 아니면 내가 부담스러운 길을 택할 것인가. 또 내가 부담스러운 길을 택했는데 그 부담 위에 또다시 부담스러운 길을 향해 나아갈 거냐. 여러분, 다윗의 삶에 다윗은 내가 부담스러운 길을 택하고 거기에서 또다시 더 부담스러운 길을 향해 발을 내딛을 때 오히려 다윗은 더 많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다윗의 삶에 충만함을 얻더라는 거예요. 그게 사무엘상 23장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 혹이 다윗에게 구하여 가로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거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거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거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자, 거일라 거미를 구원하러 가려고 하니까 사람들은 다 반대하는 거예요. 왜? 아니, 지금 사울에게 쫓겨 도망 다니면서 유다 땅에 있는 이것도 버거운데 거기서 또 거일라 거미를 구원하러 가는 이런 부담스러운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백성들은 유다 땅에 있는 것도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사울이 늘 쫓아다니고 사울이 죽이려고 늘 쫓아다니고 도망다니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또다시 거일라 거미를 구원하러 가는 이 일을, 이런 부담스러운 일을 우리가 굳이 해야 되느냐. 근데 4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일어나 거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거일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늘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곳을 향해서 발을 내딛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유다 땅에 있는 것도 두려운데요. 그래, 그것도 부담스러운 일이겠지만 거기서 또 더 부담스러운 일을 향해서 발을 내딛고 가는 쪽으로 인도해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야, 너 유다 땅에 있기도 버거운데 그냥 유다 땅에 있어라. 거일라 거미는 사울이 왕이잖느냐. 사울이 구원해야지. 사울이 가야지 뭐 네가 갈 일이냐. 여러분, 때로 이게 네가 할 일이냐 내가 할 일이냐고 나눌 때 언제 그럽니까? 무슨 일 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예? 내 앞에 부담스러운 일이 있을 때 우리 마음에 이제 그런 마음을 갖죠. 아니, 이게 지금 사울이 할 일이지. 사울이 왕인데 사울이 이 일을 해야지. 내가 왕도 아닌데 이 일을 왜 내가 해?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고 하더라고요. 너 지금 있는 데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자, 네가 지금 부담스러운 곳에 있지만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그것도 부담스럽지만은 자 거기서 일어나서 또 더 부담스러운 일들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우리가 안일한 가운데 머물러 있는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부담 없고 어려움 없고 안전한 길 말고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길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의 길은 항상 부담스러운 길입니다. 믿음의 길은 항상 부담스러운 길이에요. 이제 오늘 저녁부터 우리가 집회가 있는데 여러분 이 집회를 가장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물질을 드리고 지난 3월부터 우리가 가정 집회를 하면서 수개월 동안 집회를 준비해 왔는데 여러분 이 집회를 가장 방해하는 것은 우리를 핍박하는 자도 아니고 우리를 대적하는 자도 아니고 오늘 여러분 마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좀 부담스럽다고 좀 힘들다고 여러분 마음 안에 그냥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마음 주저앉아 있으려고 하는 마음 그래서 여러분 시간 되면 집회 오고 안 피곤하면 집회 오고 조금이라도 부담스러우면 조금이라도 시간이 없으면 조금이라도 피곤하면 조금이라도 힘들면 주저앉으려고 하는 그 안일함이 여러분 마음에 자리를 잡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집회를 방해하는 가장 큰 대적이고 또 이 집회에 하나님이 보이는 많은 새로운 심령이 있지만은 내가 그 사람에게 전도하기 부담스러우니까 내가 그 사람 집회 초청에 부담스러우니까 뭐 다음에 하지 뭐 아직 때가 아닌갑다 하고 내 마음에 그냥 부담 없이 부담을 넘지 않고 만만한 사람 집회 초청하고 또 오려고 하는 사람 데려오고 굳이 오려고 하지 않는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야, 이 영혼을 두고 사단과의 전쟁인데 내가 좀 욕을 얻어먹더라도 내가 좀 무시를 당하더라도 내가 좀 부끄럼을 당하더라도 내가 발을 내딛어 보고 입을 열어보고 하나님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아무리 복음을 외쳐도 사람들은 말씀 앞에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할 때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었는 줄은 알 거다. 그럼 여러분 다니는 직장에 여러분 주변에 이 복음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압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때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 직장 동료라든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호소할 거예요. 하나님 저는 억울합니다. 뭐가 억울하냐? 내가 너에게 기회를 줬지만 네가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네가 구원을 안 받았지 않느냐? 하나님 나 억울합니다. 네가 뭐가 억울한데? 예,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이형제, 박형제, 김형제, 김자매, 이자매, 박자매 이래 이야기하면 나는 빠졌네 하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 있었는데 그 사람 복음 안 전하던데요. 보면은 그 사람 뭐 교회에 나간다는 거는 뭐 알았지만 뭐 이렇게 구원받고 이렇게 참된 신앙을 하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까? 내가 알았으면 그 사람한테 들었을 건데 구원받은 냄새가 손톱만큼도 안 났습니다. 구원받았다는 소리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죄사함 받고 천국 가야 된다는 이야기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억울하다고 할 사람 많겠죠. 여러분 주변에 돌아보면 그렇죠? 여러분 주변에 알고 지내는 사람들 여러분이 충분히 복음을 나타냈으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억울하다는 소리 못 할 거 아니에요.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었는데 네가 그 말 안 듣고 네 마음 안 돌이키고 너 구원 안 받고 지옥 가는 건 넌 당연해. 여러분, 이번 집회를 앞두고 여러분이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한번 다 나타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참된 자녀라는 것을 한번 나타내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마음 안에 아니란 그 마음, 다윗은 내가 이 아니란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까 망하구나,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면 내가 욕을 얻어먹는다 할지라도,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게 나를 살리는 것이 되구나, 내게 어려움이 닥친다면은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므로 인해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건 내게 큰 복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궁에 한번 머물러 있어 보면서 야, 이게 나를 망하게 하구나 하는 사실을 분명히 발견했기 때문에, 그게 다윗에게 고통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노년에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데 일부러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윗이 다윗의 생애에 이제 이 아들과 싸우는 거예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외부의 어떤 핍박만 의식을 합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대적자들, 핍박하는 핍박자들, 그것만 의식하고 그들만 대적인 줄 알지 내 마음의 자리를 잡고 있는 가장 큰 대적, 그냥 안일한 가운데 머물려고 하고 부담 없이 살려고 하는, 그게 내 인생을 망하게 하고 그게 내 마음에 주를 향한 감사도 충만함도 기쁨도 다 빼앗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청어를 살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좋은 물을 주고 좋은 조건을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청어를 살리는 가장 좋은 조건이 바로 청어를 잡아먹는 바다 메기였습니다. 자, 그것처럼 오늘 여러분을 가장 복되게 만들어주는 것이 여러분에 닥치는 어려움이고 부담이고 핍박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세계를 맛보고 나니까 제가 어느 날 성경을 보다가 시편 121편 말씀이 보여졌는데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21편 1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자, 오늘 시편 121편 말씀을 보면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 시편의 기자는 산을 향하여 눈을 들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는 것은 내가 어려움을 향하여, 부담을 향하여, 고난을 향하여 눈을 드는 그 삶과 같은 거예요. 왜냐? 믿음 없는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은 눈을 들어서 어디를 향하냐면은 아브라함과 롯과 헤어질 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했을 때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 적 온 땅에 물이 넉넉하여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롯이 눈을 들어서 어디를 향하냐면은 모든 조건이 갖춰져 있고 목축하기 가장 좋은 요단들을 택하더라고요. 어려움 없고 부담 없는 길을 택하더라는 거예요. 자, 근데 시편 121편에서 산을 향하여 눈을 들더라는 거예요. 어디를 바라보느냐. 롯의 삶은 어려먹고 부담 없는 요단들을 향하고 이 시편의 기자는 산을 향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 삶에 내 눈을 늘 요단들을 바라보던 그 삶에서 산을 한번 향해봤습니다. 내 마음은 늘 부담 없는 요단들을 좋아했습니다. 물론 제가 처음에 전도사로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도 내 마음이 늘 부담 없고 어려움 없는 요단들과 같은 곳을 향하고 있으니까 사역이라는 것이 부담의 연속이고 고난의 연속이더라고요. 그럼 힘들고 어렵죠. 왜요? 하나 넘고 나면 또 다른 부담이 오고 또 하나 넘고 나면 또 다른 부담이 오고 부담의 연속이고 고난의 연속인데 피곤한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산을 향하게 되었을 때 부담 없고 어려움 없는 길을 택한 것이 아니라 부담스럽고 어려운 산을 향하게 되었을 때 내가 요단들을 향한 것처럼 부담 없는 길을 어려움 없는 길을 택했을 때와 비교할 수 없는 삶이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야, 내 삶의 방향을 하나 바꿨을 뿐인데 야, 이렇게 하나님 나를 복되게 하구나. 그래서 내 마음에 부담 없는 길이 있고 부담스러운 길이 있으면 우선은 부담 없는 길이 좋아 보이지만은 이 길로 가면 망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부담 없는 길로 가면 망하고 부담스럽고 어려운 길을 향해 가면 이 길이 나를 영광스럽게 나를 복되게 한다는 거예요. 저 이번에 호주와 뉴질랜드를 갔다 오면서 정확하게 이 법칙에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왜냐? 집회가 이렇게 잡혀있는데 월화수목 4일간 호주에서만 집회가 잡혀있었습니다. 지난 3월 달에 이렇게 가서 집회를 어떻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가 가보니까 예배당에서 집회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부담 없고 쉽게 할 수 있는 집회인 거예요. 사실은 이 대회장이 보통 월드캠프를 하기 위해서 대회장이 정해지고 그 다음 진행이 있고 총무가 있는데 예배당에서 대중도 집회하는데 대회장, 진행, 총무 굳이 없어도 예배당에서 대중도 집회하는 건 얼마든지 진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 길 말고 시내 좋은 장소를 얻어서 외부에서 집회를 합시다. 호주만 하지 말고 뉴질랜드도 합시다. 자, 내가 부담 없는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그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 안 하지만은 이제 내 마음 안에 내가 요단들을 향할 때보다 산을 향할 때가 훨씬 복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자, 그렇게 부담스러운 길을 택했을 때 만약에 뉴질랜드에 안 하고 호주 한 군데만 했으면 뉴질랜드에서 온 새로운 분 300명 이상 참석하는 이분들 다 어떻게 될 뻔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모아 섬의 목사님들, 그 교회 교인들 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줬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만날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부담스러운 길을 택해 나가는 그것이 지나고 보면 큰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과일을 껍질 속에 이렇게 감추어 놨습니다. 그 껍질을, 단단한 껍질을 벗기고 그 안에 알맹이 맛을 봐야 이제 그 진짜 과일 맛을 보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들을 각양다양한 과일을 주듯이 우리에게 다양한 축복을 주시는데 단단한 껍질 속에 감추어 있는 많은 과일들이 있듯이 하나님의 축복은 부담으로 쌓여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부담 없는 길을 택하고 살면은 여러분이 먹을 수 있는 축복이 별로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맛볼 수 있는 축복이 별로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부분 축복은 부담이라는 저주라는 거기에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축복을 줄 때도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에게 부담스러운 길을 가게 만들지만 야곱은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까나이다. 자, 어머니 눈에는 그 안에 들어있는 축복이 보이는데 야곱은 그 축복을 둘러싸고 있는 저주가 보이는 거예요. 껍질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냥 야곱 스스로라면은 절대로 그 부담을 넘어서 저주를 받을 것 같은 그 부담을 넘어서 축복 앞에 못 나갔을 것입니다. 근데 어머니가 인도하는 길은 어떤 길이냐? 매끈매끈한 것도 꾸미고 형 에서처럼 형 에서의 의복을 입고 어머니가 만들어준 별미를 들고 아버지 앞에 나가서 그 축복을 받게 만들더라고요. 여러분 이 교회에 오면 부담을 넘는 사람은 교회 와서 그 부담을 넘는 길을 가면 참 편하고 좋고 교회 오는 게 부담스러운 사람은 안일한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교회 가면 참 평안해야 되는데 교회 가면 자꾸 부담스럽다. 예, 여러분이 망하는 길에 서 있고 여러분 마음의 안일을 용납하고 망하는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서 건져내 주려고 그 망하는 길에서 건져내 오려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자꾸 부담스러운 길을 향하여 발을 내딛고 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가르치신다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누구보다도 안일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누구보다도 부담을 넘기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이 부담을 넘는 법을 배우고 나니까 이제는 누가 뭐라고 안 해도 내 마음 안에서 부담스러운 길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반대를 해도 이번에는 호주 처음으로 지금 6년 만에 처음으로 하는 집회니까 호주만 합시다. 뉴질랜드는 사역자도 없고 사람이 없는데 근데 내 마음에서 싸우면서 그런 소리를 내가 그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용납하고 그냥 그렇게 편하게 가느냐? 아니요. 굳이 그 음성을 싸워가면서 아닙니다. 뉴질랜드도 합시다. 내 마음 안에서 누가 뭐라고 안 해도 이제는 좀 더 부담스러운 길에 발을 내딛고 나가고 도전해 보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번 집회에 우리가 500명을 초청하는 걸 두고 기도합시다. 누가 저한테 500명의 숫자가 어디서 나온 거냐고 묻더라고요. 누구라고는 이야기 안 하겠는데 저하고 아주 가까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다가 그럼 사람도 500명 안 오면 어떡할래 하더라고요. 뭐 하려고 500명 이야기해 괜히 그렇게 안 오면 부끄러움 당할 그러냐고. 예, 제 안에는 아직 제가 맛보고 있는 그 경지에 아직 좀 도달이 좀 덜 돼가지고 이제 저런 소리를 해요. 부끄러움 당하면 어때요? 보면 도전해 보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그렇죠? 예.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나면 우리는 집회 마지막 날까지 마음을 쏟을 겁니다. 그렇죠? 또 그 다음 후속 집회는요 아마 그냥 대충 그냥 후속 집회하고 말겠습니까? 왜 마지막 후속 집회 또 마지막까지도 우리는 마음을 쏟아서 심령들을 초청할 거예요. 우리 마음의 부담스러운 길을 향해서 갈 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옵니다. 내 방법과 내 계산과 내가 예상하는 그걸로 사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도움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도우려고 하는데 내가 그릇이 작으면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게 많은데 내가 그릇이 작아서 다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그릇을 아무리 넓혀도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걸 주고 싶어하는 분이고 더 많은 걸 주고 싶어하는 분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구원받고 나서 이제 성경을 읽어보니까 구약 성경에 또 출애굽기 성경을 이렇게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여정소에 뭐 하나님이 많은 역사를 하는 거예요. 많은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이 시대에는 하나님 왜 이렇게 역사 안 하지 하는 이제 그 생각이 들었어요. 구원받고 제가 영적으로 어렸을 때요. 그때는 몰랐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발을 내딛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기적 같은 일들을 행하실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교회를 보면 우리 성교회는 참 재밌는 성교회고 참 놀라운 성교회입니다. 왜냐? 선교사님이 이제 선교지에 가서 다른 선교회의 어떤 이제 선교사를 만났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당신네도 선교회가 있느냐고 묻더래요. 어? 있죠. 기쁜 소식 선교회. 근데 당신은 이렇게 보냈냐고. 왜냐? 말도 한마디 못하고 아무것도 갖추어지지 않은 가운데 보내는 거예요. 외국에서 옛날에 선교사를 보낼 때요. 선교사를 보내기 전에 약 3년을 훈련을 한답니다. 그 나라 언어를 배우고 그 나라 문화를 배우고 그 나라 풍속을 배우고 그래 이제 선교사 파송을 한대요. 우리는요? 우리는 어떻게 보내는지 압니까? 그 나라 말 못해도 그냥 보내요, 보면은. 그 나라에 심지어 그 나라에 아무 연고자 없어도 보내는 거예요. 그 뭐라고 하면서 보내는지 압니까? 비행기 타고 가면서 전도해가지고 가서 선교하라고 아무 연고자 없이 보내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수많은 하나님 역사들, 기적 같은 역사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갖추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한계를 넘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 말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믿음의 발을 한번 내딛어 봅니다. 안 되면 내 방법으로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능력 밖에 일에 내 밖에 내 한계 너머의 일에 발을 내딛고 도전해보면 이건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고 아 내가 가서 도와야 되겠다 하는 이 마음을 갖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일을 하면 내가 도울 일이 없네. 그래서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역사를 가장 가로막고 있는 것이 내 마음 안에 부담을 넘지 않고 한계를 넘지 않고 아니란 마음을 갖고 있는 이것이 내게 가장 내 신앙의 가장 큰 대적이요 내 삶의 하나님 역사를 가장 가로막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다윗은 이스 비브노과 싸우면 다윗의 마음에 이길 줄 알았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못 이긴다는 걸 압니다. 그는 장대한 자고 나는 지금 나이도 들었고 힘에 부친다는 걸 압니다. 근데 왜 이스 비브노과 싸우느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도움이 내게 오기 때문에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도움이 오고 하나님이 돕는 자를 붙이고 내 능력으로 안 되지만은 하나님이 돕는 자를 붙이고 하나님이 역사할 것을 믿고 그가 싸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 비브노과 싸운 것이 아니라 다윗은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안일과 싸웠습니다. 내가 왕궁에 머물러 있을 때 내 마음의 안위를 용납했을 때 다윗이 망한다는 사실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이렇게 왕궁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나가야 되겠다. 마지막까지 싸우러 나가는 거예요. 백성이 다 말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집회를 앞두고 집회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야 내가 이번 한 주간 이 안위를 한번 싸워보자. 내가 시간이 없어도 아이고 지금 뭐 늦었는데 집에 가서 인터넷 보지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 내가 집에 가면 이게 아니를 택하는 거다 이거 한번 싸워보자 야 저 사람한테 한번 전도해볼까 부담스러운데 아니 한번 싸워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아닐과 싸워보면서 그래 부담스럽지만은 한번 말을 내딛어 보자 여러분 마음 안에 이번 집회를 두고 내 마음 안에 있는 이 아닐과 한번 싸워보자 이게 가장 무서운 적이구나 오늘 이 시대에 가장 나를 핍박하는 대적이 내 마음 안에 있구나 내 마음 안에서 이 안위를 추구하는 이 마음이 복음의 가장 대적이 되어지고 내가 신앙의 길을 가는 데에서 가장 대적이 되어지구나 뿐만 아니라 내 삶에 내가 하나님 역사도 하나님 능력도 그래서 하나님 도는 감사도 충만도 다 가로막는 것이 바로 이 안위함이구나 여러분 그건 신약시대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집니다 사도행전으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사도행전 15장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들어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은 마가 요한을 데려가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바나바는 데려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가 요한은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수종자로 데리고 갔는데 밤빌리아에서 전도여행을 가다가 밤빌리아에서 떠나서 돌아가 버렸습니다. 자, 그게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데요. 13장 13절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브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 13절에서 요한이 저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떠나서 돌아갔는데 이 13장 앞부분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은 한 섬에 전도를 하러 갔는데 그 섬에 총독이 구원을 받습니다.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이 구원을 받아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총독이 구원을 받고 나서 바울이 다시 배 타고 또 다른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가는데 마가 요한이 떠나버렸습니다. 이 마가 요한은 바로 이 안위를 용납한 사람입니다. 자 여기서 복음 전하면 참 좋겠는데 밤빌리아로 가면 이보다 더 좋은 조건이 있냐 가면 또 핍박을 받아야 되는데 또 요거도 먹어야 될 텐데 야 이 섬에 총독이 구원을 받았는데 복음 전하기 얼마나 좋냐 여기 좀 있으면 되지 바로 마가 요한은 안일한 가운데 머물러 있고 싶은 마음입니다 어려움 없고 부담 없고 좋은 조건에 머물러 있고 싶은 마음인데 바울이 또 떠나가는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자, 그래서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자, 이런 마가 요한을 바나바는 데려가자고 하고 사도 바울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느냐? 이건 뭘 말하느냐? 사도 바울은 마가 요한을 용납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안위를 용납지 않고 바나바는 이 마가 요한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던 자고 바나바를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15장에서 마가 요한을 택한 후에 바나바의 삶은 급속도로 육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던 바나바인데 마가 요한을 딱 용납하면서 바나바의 삶은 급속도로 영적인 걸 다 잃어버리고 그 이후에 바나바를 통한 특별한 역사도 능력도 충만함도 없어요. 사도 바울은 마가 요한을 용납지 않고 가는 사도 바울의 길에는 계속해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계속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건 바로 이 마가 요한이라는 안위를 추구하는 이 마음을 용납했느냐 아니면 이걸 거부했느냐. 사도 바울은 마가 요한을 거부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 안에 이 마가 요한을 용납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충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바나바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도 역사도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 당시 사도 바울은 바나바에 비하면 훨씬 어렸지만은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그 마가 요한을 용납지 않습니다. 자, 이 바나바와 싸우면서까지도 그 마음을 용납지 않는 거예요. 그 결과 사도 바울을 통해서는 계속해서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신앙의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바나바처럼 마가 요한을 용납하느냐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용납하지 않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다른 어떤 핍박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무너지고 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내면에 이 마가 요한을 용납하느냐 안 하느냐.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그 전쟁을 치루었을 때 전쟁 때문에 망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려움 때문에 망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단 다윗이 안일한 가운데 머물러 있었을 때 그걸 망하는 걸 봤기 때문에 그 싸움을 제일 마지막까지 싸운 싸움이 바로 다윗의 마음에 그 이스비브녹과 싸운 싸움입니다. 그건 눈에 보이는 이스비브녹과의 싸움이 아니라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안일과의 싸웠던 것입니다. 그 싸움에서 승리했을 때 바로 다윗의 성전가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싸움에서 지면 하나님 은혜도 있고 역사도 경험했지만 결국은 그 삶의 성전가를 부를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안일함, 여러분 마음 안에서 바나바처럼 용납하고 갈 것이냐 아니면 싸우고 거부하고 갈 것이냐에 따라서 여러분 삶이 달라지는데 이번 집회 기간에 여러분들이 이 복음 앞에 그래 내가 내 마음에 찾아오는 이 안일한 마음과 싸워가면서 한번 이 집회 참석하는 부분이든 또 영혼을 초청하는 부분이든 내가 물질로 주님을 섬기는 부분이든 모든 부분에 여러분이 부담을 넘어서 또 한계를 넘어서 발을 내딛고 싸워 나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 분명하고 너무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다윗이 마지막까지 싸운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봅니다. 다윗이 성전가를 부를 수 있었던 것이 이스비므녹과의 싸움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성전가를 부를 수 있었던 것처럼 그 싸움은 적장과의 싸움이 아니라 다윗의 마음 안에 찾아오는 그 안일함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를 안일하게 만들고 부담 없고 어려움 없이 편하게 살려고 하는 그 마음들 이번 한 주간 대전도 집회 앞에 한번 싸워 나갈 수 있도록 내 마음에 안일이 찾아올 때 내가 이걸 쫓아가면 이 마음을 용납하면 바나바처럼 망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마음에 기억하고 사도 바울처럼 마가 요한을 용납지 않고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어떤 안일도 용납지 않으면서 발을 내딛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고 내가 로처럼 부담 없는 요단들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산을 향하여 눈을 들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게 되기를 바라고 그동안 우리가 초청하려고 했던 모든 심령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모든 심령들 이 말씀 앞으로 이끄셔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으며 주의 몸된 교회 안에 더하여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오늘 저녁부터 집회이기 때문에 오늘은 따로 2부 모임을 갖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또 집회 초청하려고 했던 분들 또 오늘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이렇게 또 초청하시고 또 저녁에 집회 일찍 오셔서 함께 하시고 또 주변에 많은 분들에게 또 그라시아 합창단에 또 좋은 공연이 있으니까 일찍 초청해 오셔서 함께 또 복된 시간들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집회는 수요일까지 계속되어지고 목금토는 저녁으로만 저희들이 후속 집회를 합니다. 허인수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건강과 믿음이라는 주제로 성경 또 이제 후속 성경 세면을 갖습니다. 많은 분들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또 새로 오신 분들 계시면 또 2부 상담 시간 또 상담하고 가실 수 있습니다.